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쉴 수 있고 자유를 누리며 마음껏 삼일째 하나님을 찬송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로마에 있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되게 하신 것, 오늘도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 이루시고 또 저희들을 자세히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가 16장까지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성경을 장절로 나눠놓은 것은 종교개혁가 그분들의 공헌입니다. 예, 그분들이 말씀을 많이 배우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성경책이 인쇄술이 막 발달이 되고 만들어졌더라도 아주 비싸니까 예, 초판을 200장을 찍었다고 하는데 뭐 중요한 사람들 손에 다 들어가는 게 없을 거 아니에요. 나머지 사람들은 이렇게 요리문답을 통해서 외우고 답을 하고 또 학생들이 배울 때 잘 배울 수 있도록 이제 장과 절수를 성경을 나눠놓은 거죠. 그렇게 하니까 익숙해진 겁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학생 두 사람 오늘 성경 기절 외운 준비가 됐으면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한번 외워봅시다. 자, 그렇게 해서 로마서는 이제 15장 말씀을 저희들이 읽게 됩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시계반대 방향으로 한 분이 1절씩 읽어나가도록 합니다. 로마서 제15장 처음 13절 말씀. 저희들이 로마서를 공부를 했을 때 9장에 들어가니까 사도 바울이 1장과 2장에서 말하였던 모든 사람이 유대인이나 그 당시에 문명인이라고 하는 그리스인들이나 다 죄 가운데 있었다를 밝혀줬더니 이제 9장에 가서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고 또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는 역사가 있었다. 그렇게 해서 11장까지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12장에 들어오니까 이제는 로마 교회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자기들이 사는 로마 도시가 그 당시에 적 그리스도의 본부죠. 사탄이 있는 그 장소입니다. 거기에서 스스로를 황제라고 신이라고 부르는 그 로마 제국의 권위에 순종하라고 하는 엄청난 명령을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얼마나 이게 실천적인 편지란 것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 편지를 그 가정집에 모여서 지금 로마 교회가 예배를 할 때 이 편지를 다 읽을 때에 자기들의 날마다의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저도 이걸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냥 흔히 로마서 하면 아 교리적이고 딱딱한 원리의 말씀이다 천만에 그 원리를 설명하신 이유가 바로 12장에서부터 어떻게 날마다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그 악의 속으로의 중심에서 살 것인가를 가르치려고 주신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거를 망각하지 말고 잊지 말고 오늘 이제 15장을 들여다봅니다. 이제 15장에 가서는 더 근본적으로 갑니다. 이 모든 원리의 중심에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근데 아버지를 저희들이 무조건 닮아라 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우리하고 같이 어울려서 사신 분이 아니니까 감이 안 잡히니까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품에 계신 아들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합니다. 즉 아들을 보면은 아버지와 똑같다는 거지요. 그러니 15장에는 드디어 이제 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에게 적용을 해야 된다. 이게 1절에서 13절의 내용의 시작입니다. 그 배경으로 이제 저희들 들여다봅니다. 보니까 있는 그대로 서로를 일단 받아줘야 된다. 왜? 시작이 그렇습니다. 너희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그러면은 우리가 압니다. 누구 쪽을 이야기합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 이방인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기들끼리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모세율법도 다 지키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그분들에게는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습니다. 사도바울의 편지뿐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성경으로 아직까지 인정받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유대인의 성경인 구약 성경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릴 때부터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성경이 있는 대로 그 모든 전통과 제사 규례를 지키고 산다 이겁니다. 그러니 자기들이 훨씬 자기 종족에서 또 다윗의 후손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고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서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 자신이 유대인과 똑같이 안식일을 지키고 모든 규례를 다 지켰지 않습니까? 그러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교회 모이더라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보다 자기들이 믿음이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14장까지 읽어봐서 압니다. 누가 더 믿음이 강합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강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왜? 그러한 예수 외 다른 것, 유대인의 관습이나 안식일이나 명절이나 먹는 것에 자유로운 사람들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편지를 읽을 때 듣는 무리들 가운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스스로는 우리가 더 믿음이 강해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 이거 우리 보고 하는 이야기구나 했을 거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이해한 사람들은 아 이거 우리 보고 이야기하는구나. 그러니 저렇게 자기의 전통이나 조상들의 그 세리머니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그대로 품어줘야 되겠구나. 또 이렇게 받았을 겁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읽어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가? 제가 질문을 일부러 넣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무조건 약한 사람들 즉 유대인 그리스도는 받아줘야 돼.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 있는 대로 받지 않았느냐. 우리가 그러하다면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일 먼저 하신 게 자신을 부인을 했다. 권리를 찾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I'm the king 하고 찾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섬겨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는 섬기려고 하늘의 왕의 자리를 포기하고 사람의 자리로 천사보다 더 낮은 자리로 왔다. 영어 표현도 엠티님이라고 해요. 엠티님. 자기를 비웠다고 했습니다. 즉 특권과 권리를 다 비웠다는 뜻이죠. 그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이게 안 되면은 제자의 길에 들어가지를 못한다. 제자 길에 제일 중요한 조건이 그거다. self deny,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즉, 자기의 권리를 다 포기한다. 무슨 권리입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리다. 하나님이 그것마저 포기해란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고유의 권리, 신의 자리를 포기해버렸는데, 우리 보고 너는 사람으로서 너가 가진 누구나 인정해주는 그 권리를 포기해라. 그때야 그게 자기 부인이 됩니다. 안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영혼에서 일을 하실 자리가 없다. 그러니 크리스마스 찬송 중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 영어 가사가 Let every man heart prepare a room for him. 그 말이 나오거든요. 그건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예수님을 위한 룸이 제일 중간에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 그게 자기 부인 한 사람만이 가능하죠. 안 그러면 그 룸에 중심에 자기가 들어있으니까. 자신을 부인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강하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이 약한 유대인 자기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그분들의 실패를 대신 지셨다. 시편에서 이미 이것이 예언이 되어 있었으니까 시편 69편 9절과 10절을 읽어봅시다. 다윗왕이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것을 앞에 아버지 앞에 토로했는데 성령님은 이 다윗왕의 경험이 앞으로 올 메시아의 그 전조로서의 경험을 승화시켜서 예언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다윗왕은 억지로라도 이 자리에 들어가서 이렇게 했지만은 예수님은 즐겁게 그 짐을 다윗왕의 이 억지로 당하는 것까지 부족함까지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지셨다는 거죠. 예. 그러니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가 하고 질문을 던졌을 때는 얼굴을 예수님 닮아가라 그 말은 안 되죠. 그죠? 성격을 예수님 닮아가라 그것도 안 되죠. 왜? 이 세상에 만약에 70억의 인구가 있다면 그 어느 두 사람도 성격은 다름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기쁘신 뜻입니다. 떨어진 눈송이 두 개도 현미경으로 들어갈 때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닮아라?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그러죠. 캐릭터, 인품을 닮아가라. 그건 완전하게 다 하나님 나라에 살 때 가보면 예수님을 다 닮아있다 이겁니다. 성격은 다른데. 기질은 다른데. 그러니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받아짐을 당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품어주신, 약한 사람의 부족함까지 뒤집어 써서 벌 받으신 그 자리로 갔을 때야만이 믿음 약한 사람 때문에 생기는 고통을 믿음 강한 교회 멤버들이 감수해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저희들 오늘 15장에서 붙잡아야 될 원리가 그겁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잘 될 텐데 그럼 망하는 거죠. 그게. 저 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리고 더욱더 저분들의 약함을 우리가 인내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뭐 다 예수님처럼 완전해질 거다는 소망을 오히려 저분의 약함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는 겁니다. 나 성령의 은사를 받은 지체들은 마땅히 자신이 아니라 이웃, 여기서는 교회 멤버들이죠. 다음 사람들의 믿음을 빌딩업 세워주는데 써먹어야 한다. 거기는 뭐 예언의 은사도 있고 병을 낫게 하는 은사도 있고 봉사의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 가르치면서 있는데 이게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두는 은사가 아니었다. 그리하려면은 이 지역교회 여기서 로마교회죠. 지체들이 자신들을 그렇게 대해주신 예수님의 생각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게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이게 renewal of mind.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12장 2절에 나왔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표현이 그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생각을, mind였으니까요. 마음을 heart. 생각을, renewal of mind. 생각을 바꿔야 된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따라서 산재물로 바치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생각을 예수님처럼 바꾸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인내와 격려, patience and encouragement, 혹은 endurance and encouragement, 인내와 격려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데 여러분 우리가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 하데벨 캐레키즘은 아주 중요한 것을 맨 끝에다 붙여놨습니다. 이리하므로 너희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부모들에게도 그분들의 부족함을 우리가 용납하고 감싸줘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절대로 자녀들이 자기들이 컸다고 혹은 부모님이 연락해줘서 자기들이 부모님이 도움을 주는 자리에 있다고 부모님에게 손가락질하거나 부모님에게 이래라 저래라고 잘못을 시비 거는 것은 엄청나게 큰 죄를 짓는 겁니다. 자기들이 그 자리에 있게 됐기에 부모님이 은혜란 걸 까먹었고 그 부모님을 그 자리에 주신 하나님이란 것을 까먹은 겁니다. 그러니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에게 약함을 감싸고 용납해 줘야 되는 성숙함의 명령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성숙했으면 그 성숙함을 발휘해야지. 부모님 잘못을 꼬집고 이제는 지적하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교만의 자리에 가서는 안 된다 이거지. 이게 이제 청소년기에 들었으면 마치 자기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완전하게 보이던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안 보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티네이지 남자들도 그렇죠. 이제 아버지보다 더 힘이 세고 싶어지고. 그러고 보니 우리 가운데도 연수가 있네. 잘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여자들은 어머니 얼굴이 쪼그랑쪼그랑해지고 자기는 싱싱해지니까 또 착각합니다. 이때 제5계명의 마지막 이 하르기베 캐주김에 말한 것을 생각해요. 부모님이 완전하지 않음이 감사한 거고 부모님이 완전하면 예수 안 믿죠. 부족함을 깨달으니까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함으로 집안에서부터 약함을 품어주고 안아주는 훈련이 된 사람이 나중에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가정을 가져도 그렇게 되고 또 직장이나 사업에서 다른 사람을 거느릴 때도 그렇게 됩니다. 또 그런 까다로운 상사를 소피어리를 모시고 있더라도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자, 다 계속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자신들도 이웃 가족, 교회 멤버들을 세워줍니다. 테어다운, 깔아뭉개지 않고 빌딩업 세워줍니다. 한 생각과 한 소리를 내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게 이분들이 예배할 때, 모일 때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닮아서 한 소리로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중에 다 성숙해 갔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셨다면 로마 교회 멤버들도 그두 그룹으로 나눠서 서로 믿음이 강하다고 싸우지 말고 오히려 한 생각과 한 소리를 내어서 그렇게 만들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한다. 자신의 몸을 이처럼 산 희생제물로 바침으로써 이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스피리추얼 월십, 영적 예배를 하게 되는 것이다. 12장의 1절, 2절에 나왔던 부분이 지금 바로 여기에 정점이 찍힙니다. 따라서 모두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인들이 자기 자신이 아니고 교회 이웃 지체들을 기쁘게 하는데 삶을 살아야만 하더라. 다른 사람 눈치 보라는 뜻이 아니고 그분들의 약함을 내가 어떻게 하면은 대신해서 기도해주고 감사해주는가. 왜? 성령님이 그분들을 영원히 어리게 두지 않거든요. 깨어지게 해서 결국 자라게 하고 눈에 비늘을 벗겨놔서 자기들이 잘못한 자랑했던 것을 포기하고 돌아서게 합니다. 시간이 필요하지요.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라. 받아줘라. 받아줘라. 지금 두 번을 이야기하거든요. 예. 사도바울이 두 번을 이야기합니다. 받아주라고. 이둘 다의 뜻은 그겁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데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집에 손님이 오실 때 손님에게 친절하게 잘해주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의 의미는 온 손님에게 예를 대서 다듯이 교회 멤버들에게 지체들이 서로에게 그렇게 손님에게 가장 좋은 자리 내주고 우리 한국 같으면 좋은 방석 내주고 좋은 자리 주잖아요. 예.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로마 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그렇게 하시고 받아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감사했듯이 로마 교인들도 예수님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15장 7절이 바로 그 이야기였죠. 누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15장 7절. 목적이 그겁니다.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하나 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는 그분께 영광을 바치는구나. 아까 설교 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그 교회사 신약 교회 히스토리 오브 뉴 테스먼트 처치 기독교회 사에 1세기에 이제 카타콤으로 막 잡혀 들어갈 때입니다. 그때 주로 두 가지가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를 잡아갔는데, 하나는 황제를 신이라고 부르지 않았으니까 잡아갔고, 두 번째는 이 비밀 결사대라고 생각했습니다. Secretive Sect라고 생각했습니다. 황제를 반대하는 모임인데, 더군다나 남녀들이 새벽에 다 사라지고 그러니까 이게 수상한 이 이단 종교라고 생각한 거죠. 자기 눈에는 왜 로마교가 범신론입니다. 범신론의 다신론입니다. 많은 신들이 있다고 믿어요. 폴리테이즘인데, 그런데도 유대교까지 품어준 로마교가 기독교를 못 품어준 거예요. 왜? 유대교까지 기독교를 갖다 박해를 하니까. 그러니 이거는 그야말로 섹트다 했는데, 딱 하나가 예외가 있었습니다. 이 섹트 멤버들끼리 얼마나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는지는 잡으러 오는 군인도 인정을 해야 돼. Behold, how much they love for each other. 그 말이 나온 겁니다. 그 군인의 입에서 나온 증거를 사가가 적어놓은 거예요. 얼마나 자기들이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가. 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노예지요. 종으로 오셔서 유대인들의 조상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말을, 즉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을 컨펌, 다 확정을 하셨어요. 그 이루어주니까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은, 창세기 12장 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를 통하여서, 아브라함 너를 통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패밀리들이 복을 받게 된다. 너는 그 복의 근원이 된다고 했거든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을 이루어주면은, 그 약속의 결과로 이방인들에게 또 복음이 들어가는 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더블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그 덕분에 자신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결과가 나왔다. 둘다 하나님의 자비가 거기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하나님의 자비요. 뻔뻔스러운 그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비요. 교회를 죽이려고 했던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의 자비요. 지금 로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비요. 왜? 자기들이 종교 행위 행사로서 구원받은 게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그 예수님 덕분에 유대인들이 아버지와의 약속으로 구원을 받았듯이, 이제는 돌아서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똑같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 12장 1절이 아주 By the mercy of God,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들에게 권한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아, 이거 무슨 싸움이 필요 없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너희들이 이렇게 된다. 하는 말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따라서 로마 교회에서는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지막입니다. 그 초점이 거기에 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루신 것에 관점이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한게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사오니. 그거거든요. 이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가졌던 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도 자신들의 그 가졌던 빌리프 시스템 하나만 붙잡지 말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도 약한 사람도 내것 전부야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대로 낙원을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고, 타락한 creatures, 창조물들을 recreate, 새롭게 창조하시고 자기 부인을 사신 것처럼 우리도 자기 부인의 삶으로서 교회에서 이웃 사랑하다 보면 다 하나님께만 영광이 가는 예수님 모습을 닮게 된다. 이제는 스케일이 커집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모습을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간에 보여라. 이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들입니다. 시작해 볼까요? 일단 로마서 15장 8절 9절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시편 18편입니다. 49절 50절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신명기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모세가 예언으로 유언한 게 32장 43절입니다.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나중에 이방인들이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으로는 다시 예언인 시편 117편 1절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눈이 넓어집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에게 한 약속이 그냥 자기 민족 잘 되고 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고 그게 그림이다 아니란 것도 밝혀졌죠.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양하는 낙원에서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온 지구를 가득 채우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한 가운데서 야훼께서 영광을 받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 자리로 간다는 거죠. 온 땅이요. 충만한 것들이 야훼를 찬양한 자리로 가는 그 일을 로마 교회 너희 둘 그룹이 서로 사랑해서 아름다운 예배자의 희생제물의 모습의 예배를 하면 그 일에 조인하는 거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시작은 예수님의 자기 부인의 삶처럼 너희들도 생각이 바뀌어서 자기 부인의 삶의 제자를 까먹지 말아라. 그게 자기 부인의 모습이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다른 레바이들은 자기의 탈미림들을 제자들을 불렀을 때 나를 언행심사를 마음과 생각과 말하고 행동한 것을 닮아라 하였는데 예수님은 내가 어떻게 포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지 너희들도 포기하지 않으면 내 제자로의 시작을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분들은 영광을 받아갈 수 있는 레바이가 되도록 너희들이 나에게서 훈련을 받아라 하지만 예수님은 영광을 포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레바의 모습이 나를 닮아라. 왜? 나는 너희를 레바이로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다. 다른 스쿨들은 레바이를 만들러 목적이 나는 너희들을 하나님의 사도, 보내심을 받은 노예로서 일꾼으로서의 사명으로 키우는 거다. 그게 목적이 달라버렸습니다. 왜?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꾼들이 되니까요. 봐, 로마의 유대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이처럼 그대로 있는 대로 받아주어서 믿음을 세워주셨듯이 이제 자신들도 하나님께 주신 성령을 통해 주신 두 가지입니다. 인내와 격려를 가지고 이제 서로의 약함을 세워줘야만 한다. 이사야서의 두 번에 걸쳐서 이 의미를 이미 밝혀주셨으니 11장 10절과 42장 4절을 읽읍시다. 이사야서가 역시 대선지라고 불릴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미 성령을 통해서 다 보고 이 예언을 해놓으셨습니다. 로마 교회가 거기에 들어갑니다. 이 두 그룹이 서로 싸우지 않고 강한 자가 약한 자로 품어줍니다. 이렇게 됩니다. 참 인간적으로는 감당하기 힘듭니다. 왜? 약한 자가 강하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자기들 보고 이방인 그리스도인 보고 따라오라고 하니까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다행히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너희들이 믿음이 강한 자 아니냐 품어줘라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셨네요. 4.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주신 힘으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다. 또 반드시 그리 해야만 합니다. 결국에는 모두가 이제 예수님을 닮아서 즉 생각에서 마인드입니다. 생각에서 일치가 되어서 다 그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간직하고 살게 됩니다. 눈앞에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는 협박이 온다 하더라도 아니다. 우리는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그 나라를 소망하고 기다린다. 장래에 대한 소망을 꼭 간직한다면 믿음이 약한 지체들을 그대로 둬버리거나 깔아내릴 것이 아니라 되려 서로에게 인내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줌으로써 두 가지였죠. 한 목소리와 한 생각입니다. 이게 찬양이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공중기도가 이렇게 되겠죠. 아무리 가정집에서 모이더라도 이걸 우리 통성기도로 해석해서 안 됩니다. 이게 생각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대표로 기도하더라도 다 그게 아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두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렇게 15장이 결정적으로 이제 앞에 14장 그 내용을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서 로마 교회에 아름다운 이 편지를 보내시게 된 겁니다. 다음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14장에서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됩니다. 질문이나 할 이야기 있습니까? 자, 주요 공부 과제. 성령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께 대한 앞날의 소망을 꼭 간직할 수가 있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15장 1절이 시작됐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품어주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죠?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품어주었다. 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주신 인내와 격려로 장래에 대한 그 소망을 다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그 일이 날마다 이루어집니다. 강하다고 하는 로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고집을 피우고 실수할 때마다 성령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받아줘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예.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언제나 뜻을 이룬 살아있는 제사의 모습입니다. 질문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로마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장차 오실 하나님 나라의 어떤 모습을 나타낼 수 있고 성령님의 힘으로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의 삶의 목적을 나아갈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21세기에 살더라도 이러한 처지에서 이 말씀에 의해서만 우리의 심령을 굳건하게 세우고 인내하고 격려하여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만 영광이 가고 우리 스스로를 만족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